제9부 혼의 분석 세 번째 의지.
4장 자유에 이르는 길.
헌신한 민느니는 우매하고 기만을 당하여 여러 해 동안 피동적인 데 떨어지면서도 여전히 자기 위치의 위험성을 모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더욱 피동적이게 되고 피동적인 범위가 더욱 광대하고 끝이 없어 민느니는 생각과 감정과 육신과 환경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이런 민느니에게 전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지난 메시지들에서 우리는 이미 지식의 중요성을 아주 주의 깊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피동적인 데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피동적인 민느니가 이런 위치에 떨어지는 것은 그가 기만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만당하는 이유는 우매하고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기만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를 인식함. 모든 면에 진리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진리와 악령들이 일하는 진리를 인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진리와 초자연적인 것들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는 것이 해방의 첫 단계입니다. 민느니는 자기에 관한 모든 체험의 근원과 그 성질에 대한 진리를 인식해야만 해방의 소망이 있습니다. 민느니는 먼저 기만당하고 피동적이 되고 귀신들리게 되며 더욱 심한 기만을 당하고 피동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느니가 자유로워지고 귀신들리는 데서 해방받고 그로 인해 생기는 기만과 피동적임을 피하려면 먼저 최초의 기만당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최초의 기만당함이 제거되었다면 그때 다른 요점들, 즉 피동적임과 귀신 들리는 것, 그리고 더 진전된 기만당함과 피동적임도 따라서 분쇄될 것입니다. 기만당함은 악령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피동적임은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주며 그들이 설 발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행한 결과는 바로 귀신 들리는 것입니다. 귀신 들리지 않으려면 반드시 피동적인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피동적인 것을 제거하려면 반드시 기만당하는 것을 제해야 합니다. 기만당하는 것을 제하려면 반드시 진리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아는 것이 해방의 첫 걸음입니다. 실로 오직 진리만이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시작에서 우리는 모든 초자연적인 체험의 위험을 거듭 경고했었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모든 체험을 다 거절하고 버려야 하며 반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초자연적인 많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민느니에게 초자연적인 모든 체험의 근원이 다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귀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민느니가 감정의 생명에 대하여 죽지 않고 감정에 속한 체험을 열심히 추구한다면 그는 기만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뜻은 민느니가 초자연적인 모든 일들을 거절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에게서 온 모든 초자연적인 체험을 거절하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일과 악령들의 일, 이 두 가지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밝히고 민느니들로 알고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민느니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에서 기만당하는 경우가 특별히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만당하기 때문에 악령들이 달라붙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일을 대할 때 민느니가 마땅히 기만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한번 분별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느니가 깊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체험을 그에게 준 이가 성령이라면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생각을 사용할 수 있고 그가 그런 체험을 얻기 위해 완전히 혹은 부분적으로 피동적인 데 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런 체험을 얻었다 하더라도 자기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여 그것을 취할 수 있고 조금도 강요하는 상태가 없습니다. 만일 그에게 초자연적인 체험을 준 이가 악령들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동적인 데 처해 있게 되고 그의 생각은 비어있고 모든 행동이 외부 힘의 강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도는 성도의 영적인 초자연적 은사를 말합니다. 그 안에는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기타 초자연적인 나타남도 있습니다. 사도는 이것들 모두가 성령에게서 온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32절에서 그는 이러한 하나님께 속한 은사들의 성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사도는 예언하는 자가 얻은 것이 진정 성령에게서 온 것이라면 그가 얻은 영은 그에게 순종한다고 말합니다. 만일 각종 초자연적인 체험을 사람에게 준 이가 성령이라면 그 성령은 그 사람에게 순종할 것이고 그 사람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의 몸의 어떤 부분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람 자신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를 순종하는 영이라야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예언하는 자가 순종하기를 요구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들을 거절하지 말고 다만 초자연적인 영이 사람에게서 피동적으로 순종할 것을 요구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됩니다. 만일 사람이 방언이나 다른 흡사한 은사를 얻을 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그가 얻은 영이 악령임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일과 악령들의 일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전자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반면에 후자는 사람에게 완전한 피동적인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는 이가 자기의 체험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를 알려면 그는 마땅히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동적인가의 여부를 알면 모든 문제는 곧 해결됩니다. 믿는 이가 기만당하는 원인은 그가 이 근본적인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가 자유함을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우매함을 제거해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닌 모든 일의 진상을 아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믿는 이를 결박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믿는 이를 해방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곧 진리를 알려면 대가의 지불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믿는 이가 과거에 얻은 영광을 요동시킵니다. 그는 자신이 남보다 배나 성장하고 이미 신령하고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인하라고 하거나 그가 이미 귀신 들렸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만약 믿는 이가 하나님의 모든 진리에 충성을 다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에게 고통을 주고 낮아지게 하는 진리를 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의 헛된 영광을 버리라는 진리를 받아들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력히 이러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은 귀신 들리지 않기 위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귀신 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나 자기가 이미 귀신 들린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이가 진리를 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을 대적할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첫걸음입니다. 믿는 이는 자기에 관한 모든 진리에 대해 알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영적인 실상과 초자연적인 체험의 실상을 알기 위해서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귀신 들린 믿는 이마다 각각 진리를 얻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떤 이는 너무 심하게 결박당함으로 범사에 자유를 잃게 되고 깨어났을 때에야 비로소 자기의 진상을 알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비록 믿는 이의 체험 중 99%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합당치 않은 것이 약간 섞여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이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이가 그들의 체험이 참으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하게 합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믿는 이가 진리를 전해줌으로써 진상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를 통해서이든 믿는 이는 첫 번째 빛비춤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의심이 진리를 얻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라 과거 자기의 체험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성경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들을 시험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라면 시험할 필요가 없지만 시험하라는 것은 그것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판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는 이는 자주 이렇게 시험하다가 성령께 죄를 범할까 두렵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이렇게 시험하는 것을 성령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합니다. 만일 어떤 것이 성령에게서 온 것이면 시험을 거쳐도 여전히 그것은 성령께 속한 것입니다. 만일 악령에게서 온 것이라면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현재의 위치에 처하게 하셨습니까? 성령의 일과 모순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말 어떤 일에서도 당신이 틀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믿는 이가 진리의 빛을 조금 얻었다면 그는 자기도 기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할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믿는 이의 가장 큰 과실은 바로 자기는 영원히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틀릴지라도 자기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를 철저히 기만당하게 합니다. 나중에 그가 겸손해질 때 그는 자신이 기만당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과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비교해 볼 때 그는 과거 자신의 체험이 다 피동적이만 해서 얻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이행했기 때문에 많은 기이한 체험들을 얻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들이 그를 즐겁게 하지만 나중에는 그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가 과거 자기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과 악령들이 일하는 조건을 대조해 볼 때 곧 자기가 활발하게 하나님과 동역하지 못했고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름다운 것이든 고통스러운 것이든 그의 모든 체험은 분명 악령들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단계에 이를 때 그는 자기가 기만당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됩니다. 믿는 이는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진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사탄의 거짓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체험은 다음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첫째, 믿는 이가 기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둘째, 그도 기만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특별히 믿어야 하며, 셋째, 그가 실로 기만당했음을 인정해야 하고, 넷째, 그럴 때 왜 그가 기만당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지위의 발견. 이제 우리는 믿는 이가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사해보고 물어야 할 것은 이 지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는 이는 자기 속에 무슨 지위가 있는지 묻기 전에 먼저 지위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귀신 들리는 것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혹은 다른 어떤 것을 귀신 들리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혹 그는 평상시 영 안에서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을 귀신 들린 것에서 해방되는 싸움과 혼돈하여 악령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죄 외에도 악령의 가장을 받아들이고 의지를 피동적인 데 떨어지도록 허락하는 것과 자기에게 주입된 사상을 믿는 것은 모두 그들에게 지위를 내어주는 것임을 믿는 이는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피동적인 것을 주의합니다. 피동적임은 다름이 아닌 바로 자기의 생각이나 육신을 죽은 상태에 떨어지게 하고 자기의 각종 본능을 사용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생각의 통제를 멈추고 의지와 양심과 기억을 사용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이 피동성을 통해 중요한 지위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민윤이가 피동적이게 되는 정도는 다른 것입니다. 피동적인 정도의 차이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정도를 결정해 줍니다. 민윤이가 피동적이게 된 정도가 어떠하든 간에 만일 그에게 피동적인 것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그 지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민윤이는 마땅히 그의 몸에서 악령들이 어떤 지위였는 것을 확고하고 전일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자기가 기만당했던 그 방면에서 반대해야 합니다. 기만당한 민윤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지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지위를 되찾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귀신 들리는 일에 대하여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윤이가 귀신 들린 일에 있어서 이 방법은 완전치 않습니다. 이는 민윤이가 귀신 들리는 원인이 이방인들이 귀신 들리는 원인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귀신 들리는 것은 죄 때문이지만 민윤이가 귀신 들리는 것은 기만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다시 기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귀신 들리는 원인이 기만당하는 데 있는 상황에서 다만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한다면 우리가 처리한 것은 결과일 뿐 원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일시적으로는 효과를 보겠지만 장기적인 자유는 없습니다. 이는 귀신 들린 원인이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귀신은 일시적으로 명령을 듣고 나갈 수 있지만 얼마 안 되어 그 안에 자기의 지위로 인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론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에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뜻입니다. 전에 귀신이 거하는 집이 헐어지지 않는 한 귀신이 일시적으로는 나갈 수 있지만 얼마 안 되어서 다시 또 오게 됩니다. 또한 그 사람의 상태도 이전보다 더 나빠지게 합니다. 이 집이 바로 사람이 악령에게 준 지위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위를 처리하는 것도 결여되어서는 안 될 수속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말한다면 비록 귀신이 쫓겨난다 하더라도 그 지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귀신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민윤이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었지만 자기 자신 혹은 다른 사람에게 항구적인 자유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는 있어도 지위는 내어 쫓을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위는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만당한 지위와 피동적인 지위를 전일하고 지속적으로 되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항구적인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민윤이가 자신이 악령들에게 준 지위를 처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악령들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고 그들이 설 여지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주의 이름으로 자기 몸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다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귀신이 나간 것 같지만 그는 참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만 귀신의 어떤 종류의 표현이 없어졌다는 것을 말해줄 뿐입니다. 그들은 다른 연기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 그들이 더 큰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기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윤이가 약간 쉬고 있을 때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만일 지위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마귀는 의거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는 방법은 다름이 아닌 생각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의지는 활발하고 능동적으로 모든 지위를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윤이가 자신이 기만당했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마땅히 자기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도록 빛을 구해야 하고 그런 다음 그 지위를 제거해야 합니다. 악령들이 들어오게 된 것은 지위 때문이므로 지위를 박탈하고 제거하는 것은 그들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니니는 자기가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준 일에서 마땅히 지위를 되찾아야 합니다. 능동적이지 못하고 자기를 통제하지 못함으로 피동적인 데 떨어져 귀신 들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활발하게 그의 의지를 사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각종 시험과 고난 중에서 흑암의 권세를 반대하고 이로써 당초 그들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피동적임은 점차적으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길도 점진적이어야 합니다. 민니니는 자기가 발견한 만큼의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일 피동적인 기간이 길었다면 해방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어집니다. 하산하기는 쉽지만 오르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동적이게 되는 것은 쉬워도 자유하게 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은 민니니의 온 존재의 동역이 요구되는데 이렇게 이전에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지위를 회수해야만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민니니는 반드시 자기가 어디에서 기만당했는지를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 온 존재의 참모습을 지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민니니들은 그가 악령들에게 준 지위에 대해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말하기만 해도 괴로워합니다. 민니니가 처리하기를 두려워하는 그것에 십중팔구 악령들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는 마땅히 그 일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니니는 하나님께 빛을 얻어서 자기의 증세와 그 원인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전일하게 원래 상태를 악령들로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빛 비춤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빛이 없다면 민니니는 초자연적인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여기고 영에 속한 것을 육신에 속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악령들이 언제나 아무 장애 없이 그 사람에게 붙어 있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귀신에게 아멘하는 것입니다. 지위를 되찾음. 악령들에게 준 모든 지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원칙은 바로 피동적임입니다. 이 뜻은 바로 의지가 활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지위를 되찾기 위해서는 의지가 활발해져야 합니다. 이때 민니니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탄의 뜻을 반대하며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여 성도들의 의지와 연합해야 합니다. 지위를 되찾는 책임은 다 의지에 있습니다. 피동적이게 된 것이 의지이기 때문에 피동적인 것을 반대하는 것도 의지여야 합니다. 의지의 초보적인 역할은 바로 결정입니다. 결정은 의지를 고정적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가게 합니다. 악령들의 해를 입은 민니니가 진리의 빛을 얻고 성령에 의해 분발할 때 그는 악령들이 계속 자기에게 달라붙는 것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연히 악령들을 미워하는 지위로 하나님에 의해 인도됩니다. 이로써 그는 자연히 악령들의 모든 일을 반대하도록 결정하게 됩니다. 그는 자유를 얻고 능동적이게 되고 악령들을 쫓아낼 것을 결정합니다. 그의 안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에게 악령들에 대해 분노의 마음을 품게 하고 고통을 당할수록 더욱 미워하고 결박을 느낄수록 더욱 미워하며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 미워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미워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지위를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만일 이러한 결정이 참되다면 지위를 되찾는 과정에서 악령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그는 개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악령을 반대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했습니다. 민니니는 또한 의지로 선택해야 합니다. 즉, 원함을 갖고 그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날에 민니니의 선택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민니니는 마땅히 늘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자유를 택하겠다. 자유를 원한다. 나는 피동적인 것을 원치 않는다. 나의 본능을 사용하겠다. 나는 악령들의 모든 간계를 알아내겠다. 나는 악령들을 패배시키겠다. 나는 흑암의 권세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 나는 악령들의 모든 거짓과 구실을 거절한다. 이러한 의지를 사용한 선택과 순간순간의 선포는 전쟁을 할 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이러한 선포는 다만 민니니가 그렇게 선택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 민니니가 그러한 일들을 행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흑암의 권세는 민니니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민니니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의지로 적절하게 선택하여 그들을 반대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도망갈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원칙과 관련됩니다. 최초의 민니니가 악령들이 들어오게 했지만 이제 그가 당초 허락해 주었던 것과 상반된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악령들에게 설당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씨름 가운데 각 방면에서의 의지의 움직임은 마땅히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정과 선택 외에 또한 민니니는 악령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즉 의지의 힘을 내어 악령들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또한 거절해야 합니다. 거절이란 바로 의지를 꽉 걸어잠궈서 악령들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한면으로 민니니는 그의 안에서 악령들의 일을 대적해야 하지만 다른 한면으로 그는 악령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대적함은 단지 악령들이 계속 일하지 못하도록 할 뿐이지만 그러나 거절은 이전에 악령들에게 주었던 승낙을 취소시킵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것에 거절이 더해진다면 악령들은 일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대적해야 하지만 뒤에서는 거절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악령들에게 나는 너와 단절하겠다 라고 거절한다는 것은 바로 의지로 자유를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대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뜻은 바로 온갖 힘을 다해 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의지로서 거절로 얻은 자유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절과 대적은 반드시 완전한 자유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대적하는 것은 분명히 일종의 씨름입니다. 대적하려면 영과 혼과 몸의 힘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의지입니다. 결정하고 선택하며 거절하는 것은 주로 태도 방면이지만 대적하는 것은 실행 방면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태도의 행위를 나타냅니다. 대적하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씨름하는 것이요. 영의 힘으로써 의지가 악령들이 서 있는 지위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은 흑암의 권세에 속한 진지를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의지의 힘으로 쫓아내고 추방하며 밀어내는 것입니다. 악령들은 민니니가 그들에게 준 지위 위에 서 있는데 설령 그들이 민니니가 그들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았다 하더라도 당초 서 있는 지위에 서서 물러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민니니가 실제적인 힘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은 민니니가 영의 힘으로 악령들을 집어내어 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할 때 민니니는 반드시 힘으로 의지를 사용하여 악령들을 쫓아내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태도에 있어서만 선포하는 것은 별 효력이 없습니다. 태도와 실행은 동시에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만 대적하고 거절하지 않는 것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당초 악령들에게 승낙했던 것을 반드시 회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위를 되찾는 과정에서 민니니는 의지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선택하고 거절해야 하며 또 한면으로는 의지를 사용하여 악령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씨름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자유를 선택하며 지위를 거절하며 원수가 다시 자신의 지위를 점유하고 자유를 결박하는 것을 대적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고 선택하고 대적하는 동안에 민니니는 바로 자기의 주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영원히 자유의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입니다. 오늘날 악령들이 우리의 지체와 그 기능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사람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권은 상실되고 있습니다. 민윤이가 지위를 회수할 때 그는 악령들이 자기를 대치하는 것을 반대함으로 나가서 싸우게 됩니다. 민윤이는 마땅히 언제나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나는 악령들이 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악령들이 나의 인격을 침범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악령들이 내게 붙어 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눈이 먼 채로 악령들을 따르기 원치 않는다. 나는 악령들이 나라는 사람을 이용하길 원치 않는다. 난 원치 않는다. 난 정말 원치 않는다.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되겠다. 나는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한다. 나는 내 자신을 통제한다. 나는 내 온 존재가 내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겠다. 나는 악령들이 내 몸에서 하는 모든 일을 거절한다. 나는 그들의 모든 일할 권리를 거절한다. 민윤이가 의지로 자신의 결심과 선택과 거절을 말할 때 악령들은 계속해서 일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의지가 이렇게 결정하고 거절하며 선택했기 때문에 민윤이는 마땅히 의지를 사용하여 대적해야 합니다. 민윤이가 이렇게 의지를 사용하여 본래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은 그의 생명에 새로운 시작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것은 이미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 악령들에게 준 것을 이제는 모두 도로 찾아야 하고 온 존재의 영과 혼과 몸을 원수의 손에서 다시 회수하여 새롭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전에 무지함으로 악령들에게 주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전복시키고 철수시켜야 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에 영접했던 것을 이제는 거절함. 이전에 가까이 했던 것을 이제는 멀리함. 이전에 계획한 것을 이제는 취소함. 이전에 약속한 것을 이제는 철회함. 과거에 믿었던 것을 이제는 믿지 않음. 이전에 행한 것을 이제는 허물어뜨림. 과거에 말한 것을 이제는 회수함. 과거에 연합했던 것을 이제는 해산시킴. 이전에 순종했던 것을 이제는 대적함. 과거에 잠잠했던 것을 이제는 소리를 냄. 과거에 함께하던 것을 이제는 반대함. 과거에 부여했던 것을 이제는 주지 않음. 과거의 모든 고려와 상의와 승낙을 다 전복시킴. 과거의 모든 기도와 응답과 치유를 다 거절함. 이것들은 다 악령들이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의 악령들을 성령으로 잘못 여겼기 때문에 악령들과 그렇게 친밀한 왕래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으므로 과거 무지함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다 되찾아야 합니다. 악령들에게 지위를 내어주는 것은 하나하나의 일에서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되찾을 때에도 낱낱이 하나씩 되찾아야 합니다. 민윤이가 자유하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는 바로 모든 지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민윤이가 포괄적으로 막연하게 의지를 사용할 뿐 하나씩 자세하게 조금씩 지위를 되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악령들이 지위를 차지하는 것을 막연하게 반대하는 것은 다만 민윤이의 좋은 태도를 나타낼 뿐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유롭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모든 지위를 세세히 되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의지가 진정 자유롭고자 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빛비춤을 얻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과거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민윤이에게 지시해 주실 때 이것을 대적해야 하고 그럴 때 그것들은 곧 사라지게 됩니다. 만일 민윤이가 인내하여 전진한다면 그는 이것이 참된 해방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일들을 거치면서 그는 자유에 이르게 됩니다. 막연하게 대적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을 반대한다는 것을 나타낼 뿐이지만 세밀하게 대적하는 것은 악령들이 그들의 손을 놓게 하고 그들이 이미 얻은 지위를 포기하게 합니다. 믿는 이의 의지가 피동적이게 되는 것은 하산하는 것 같아서 한 단계씩 하락하여 가장 비천한 지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다시 지위를 되찾으려는 것은 방향을 바꾸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몇 단계를 거쳐서 내려왔다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만큼의 단계를 올라가야 합니다. 어느 단계도 빠뜨려 놓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점차적으로 기만당하고 피동적이 된 것 같이 이제는 점차적으로 이해하고 활발하게 변해야 합니다. 과거의 피동적인 모든 부분을 이제는 하나씩 전복시키고 되찾아야 합니다. 이제 그의 발이 돌이켜 한 단계 위로 돌아가면 곧 그 단계의 지위를 되찾은 것입니다. 이전에 그가 한 단계 올라설 때마다 다른 곳에서는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단계 올라서면 곧 다른 곳에서도 한 단계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악령들에게 내어준 지위를 제일 먼저 되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내려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첫 단계입니다. 믿는 이는 이렇게 지위를 전복시킴에 있어서 반드시 원래의 자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믿는 이는 반드시 자신이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와 오늘날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피동적이 됨으로 인해 자신이 어떻게 하락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제 그는 마땅히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를 목표 삼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최소한의 목표로 여겨야 합니다. 그의 의지가 자기 온 존재의 어떤 부분을 활발하게 다스릴 수 없는 한 그는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가 아직 원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이가 자유로운 상태에 들어서려면 반드시 자신의 정상 상태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아직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자신이 자유하다고 속임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기억과 상상력과 시비의 마음과 판단력과 사랑과 선택하는 능력과 대적하는 힘 혹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일단 피동적이게 되어 정상 상태를 잃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고 우리가 자신의 주권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완전히 원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즉, 우리의 의지로 이러한 피동적임을 반대하고 우리의 의지로 이러한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일단 믿는 이가 피동적인데 떨어지게 되면 악령들은 곧 그의 피동적인 기관을 붙잡고 그 기관을 대신 사용하거나 그와 함께 사용합니다. 이때 믿는 이는 자신의 실제 상태를 발견하고 원래의 지위를 되찾아서 자기의 기관을 사용하려고 할 때 그것이 아주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 자신의 의지가 아직도 연약하여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이 없고 악령들은 온갖 힘을 다해 이에 대항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믿는 이가 결단하는 문제에서 피동적인 상태에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지위를 소멸시키고 악령들의 일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이 악령들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고 결심할지라도 그는 그 자신이 결단을 내릴 수 없고 악령들이 그의 행동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믿는 이가 악령들의 주권을 전복시키려고 할 때 악령들은 그들의 포로가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제 믿는 이는 반드시 자신이 피동적인 상태로 남아 악령들이 계속 그를 움직이게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그는 악령들이 이렇게 자기를 이용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그가 일시적으로 무엇을 결단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악령들이 그의 판단력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를 위한 씨름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씨름은 완전히 의지의 싸움입니다. 의지가 피동적인데 떨어졌기 때문에 온 존재의 다른 기관들도 피동적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의지는 주권을 잃게 되고 다시 온 존재의 각 기관들을 자유로이 다스리고 지배할 수 없게 되어 악령들이 들어와서 의지를 대신하여 그의 온 존재의 각 기관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자유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의지를 반드시 일으켜 악령들의 통치를 반대하고 이미 잃었던 지위를 회복하며 스스로 활발하게 하나님과 동역하여 자기의 온 존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의지에 달렸습니다. 의지가 악령들을 반대하고 다시 악령들이 자기 기관을 강탈하지 못하게 할 때 악령들은 곧 물러나게 됩니다. 전에 우리가 말했듯이 악령들은 믿는 이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믿는 이의 거절은 원래의 승낙을 취소시키고 악령들이 침범하는 근거를 상실하게 합니다. 믿는 이가 더 세세히 모든 지위에 있어서 대적한다면 이것은 악령들이 일할 가능성을 상실케 할 것입니다. 한치의 지위도 다 회수해야 하고 기만당한 모든 것들을 다 밝히 드러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인내를 가지고 모든 일에서 원수와 싸우되 철저히 싸워야 합니다. 악령들이 강탈한 모든 지위를 거절하는 것이 곧 모든 지위를 회수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거절할 때 모든 지위가 즉각 회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령들은 여전히 마지막 발버둥을 칠 것이고 믿는 이의 의지는 가장 극렬한 싸움을 거쳐야만 강건케 되고 능력이 충만하고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위를 전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믿는 이는 반드시 계속 진행해야 합니다. 그에게 속한 한치의 땅이라 할지라도 폭로시키고 거절하며 소멸함으로 온 존재의 기관이 사람의 의지대로 움직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계속하여 전복시켜야 합니다. 모든 피동적인 기관은 마땅히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의 생각은 의지가 뜻한 주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의지의 통제를 벗어난 생각을 갖지 않으며 기억력이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자기가 원치 않는 생각이 충만하지 않도록 밝아야 합니다. 그의 몸의 행동은 모두 의지의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의지가 온 존재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발해야 합니다. 온 존재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인 상태로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악령들이 세운 지위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모든 악령들의 활동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자기의 의지로 악령들의 모든 활동을 반대하는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이것은 악령들에게 해를 입힐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빛을 구하여 무엇이 악령들의 활동인 줄 알고 하나씩 그것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악령들이 믿는 이들 위해 행한 일은 믿는 이를 대신하여 활동하는 것이고 행동을 취하도록 믿는 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마땅히 악령들이 그를 대신해 활동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거절해야 합니다. 믿는 이는 악령들을 이끌어오게 한 지위를 거절해야 할 뿐 아니라 더욱 악령들이 항상 있게 한 그 지위도 거절해야 합니다. 이렇게 대적할 때 믿는 이는 악령들이 여러모로 방해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가 전력으로 악령들을 대항하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없고 자유할 수 없습니다. 믿는 이가 이렇게 씨름할 때 일시적으로 자기의 본능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다해 악령들의 능력을 공격할 때 그의 의지는 피동적인 데서 완전히 능동적이게 되어 그의 온 존재를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피동적인과 귀신 들리는 것은 모두 씨름을 통해 소멸됩니다. 믿는 이는 이러한 씨름을 통해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고통스런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믿는 이가 강력하게 자유를 되찾으려 할 때 흑암의 권세가 저항하기 때문에 믿는 이는 크고 중한 고초를 겪게 되며 아주 심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가 자기 의지로 악령들의 주권을 대적하고 자기의 의무를 이행할 때 그는 자기 속의 악령들이 얼마나 대적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싸움을 시작할 때 그는 자기가 얼마나 심하게 타락했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가 악령들과 조금 싸우기 시작하여 지위를 되찾기 시작하고 이로써 악령들의 반대와 속박을 감지할 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깊이 타락했는가를 알게 됩니다. 악령들이 매우 강하게 대적하며 그가 그들의 속박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민윤이는 자기가 씨름을 통해 지위를 되찾은 후부터 그의 병세가 전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름을 하면 할수록 더욱 힘이 없고 귀신 들린 부분에는 더욱 불안함을 나타내며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승리의 표시입니다. 비록 민윤이가 자신이 더 약하다고 느낀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는 더 좋은 것입니다. 이러한 증세는 우리의 저항이 이미 효력을 발휘했다는 것과 악령들이 이미 우리의 공격을 감지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일어나 반대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발버둥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굳건히 붙잡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달아날 것입니다. 씨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윤이가 자주 로마서 6장 11절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와 화판 사람인 것을 시인한다면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도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악령들의 권위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하여 악령들은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굳세게 서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원수의 모든 거짓말을 공격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악령들은 민윤이에게 그가 이미 너무 심하게 타락하였고 구제불능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혹은 시름과 고통을 겪고 있을 시기에 특히 악령들의 최후의 발버둥으로 민윤이가 전에 없었던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민윤이를 낙심시키고 그가 절망하여 더 이상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민윤이가 이것을 들으면 정말 가장 깊은 위험에 떨어집니다. 여기서 민윤이는 골고다가 이미 사탄과 그의 악령들을 패배시켰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능히 모든 사람을 체험적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게 합니다. 또한 지위를 되찾으려는 것이 더 큰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 악령들이 지위를 되찾는 이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로써 당신이 행한 바가 틀리지 않고 당신의 지위를 마땅히 회수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몸에서 악령들이 뭔가를 새롭게 나타나게 하여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할 때 다만 그것이 악령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당신은 즉시 전일하게 이러한 나타남을 거절하고 그들을 개의치 말아야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말고 논의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거절한 다음에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만일 민윤이가 성실하게 일시적인 고뇌를 돌아보지 않고 분투하는 의지로 지위를 회수할 때 그는 그의 몸의 자유가 점점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지위를 거절하고 하나하나 회수한다면 귀신 들린 상태도 갈수록 회복될 것입니다. 만일 민윤이가 악령들에게 새로운 지위를 주지 않는다면 귀신 들린 자의 힘도 그 지위가 적어짐을 인하여 감소될 것입니다. 비록 민윤이가 완전한 자유에 이르려면 얼마 동안을 경과해야 하지만 지금 민윤이는 이미 자유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자신에 대해 아무 느낌이 없고 자신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으며 자기의 외모와 음식에 무관심했었지만 이제는 점점 이것들에 대해 느낌이 있게 됩니다. 이때 민윤이는 자신의 영성이 퇴보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다고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마땅히 이것들은 그가 깊이 귀신 들릴 때 지각을 잃었었다가 이제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느낌이 있게 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느낌은 단지 악령들이 전에 감각 속에 있다가 이제는 떠났다는 것을 나타낼 뿐입니다. 2단계에 이른 민윤이는 곧 완전한 해방에 들어서게 되기 때문에 마땅히 충성을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민윤이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 전에 작은 효력을 보고 자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들을 깨끗이 쫓아내려면 지위를 깨끗이 회수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참된 방법과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는 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조건적이어야 하고 또한 영적 생명이 절정에 이를 때 그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후부터 믿는 이에게 더 이상 의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지의 기능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기질이 이미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그분과 동역하는 의지의 기능이 필요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한 사람의 의지의 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주 예수님께 아버지의 뜻 외에 또 그분 자신의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는 그분이 자기의 뜻이 없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원대로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진실로 연합한 사람은 그 개인의 의지의 기능을 제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 편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도는 믿는 이에게 기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그분을 맹종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의식을 가지고서 온 존재를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신해 주시고 자기는 피동적으로 따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이가 게으르지 않고 활발하게 자신의 지체를 예비하고 힘써 하나님의 뜻을 상고하고 깨달은 후 능동적으로 그분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전에 우리가 어떻게 직감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지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믿는 이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함. 둘째, 직감 안에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계시를 받음. 셋째,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함. 넷째,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그 뜻을 진행함. 하나님은 믿는 이를 대신하여 그분의 뜻을 준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다음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뜻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 뜻을 실행하고 준행해야 합니다. 믿는 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그의 의지가 단독적으로 움직이기에 너무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우에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의해 우리 속사람 안으로 강건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소원을 갖게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사 우리로 그분의 선한 뜻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직감 안에서 그분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만일 믿는 이의 의지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면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소원을 갖고 행할 수 있도록 믿는 이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이에게 그분의 뜻과 하나로 연합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분의 자녀를 대신하여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날 믿는 이들은 자유로이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에서 믿는 이에게 자기 의지를 사용하여 선택하거나 거절하라는 많은 명령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지의 기능을 제하고자 하셨다면 이러한 명령들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에 속한 믿는 이들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할 온전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늘 하나님의 뜻을 택하고 사탄의 뜻을 거절해야 합니다. 비록 많은 때 그가 아직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과 사탄에게서 나온 것을 분별할 수 없지만 그럴지라도 그는 여전히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무엇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 줄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마귀의 것을 거절하리라. 비록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을지라도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그는 여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할 수 있고 또한 어떤 것이 마귀에게 속한 것인가에 관계없이 마귀를 거절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자기 몸에 임하든 믿는 이는 마땅히 이러한 선택과 거절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이 없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도록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나는 그것을 원하겠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사탄의 뜻을 거절한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운행하시게 하여 당신이 갈수록 사탄의 뜻을 더욱 강하게 반대하게 하고 사탄의 세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배역한 세상 안에서 충신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마음으로 사탄의 뜻을 거절하고 그분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분은 당신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의지의 태도가 얼마나 유용한지를 알도록 하실 것입니다. 자기 통제. 믿는 이들이 영적인 생활의 최고점에 이를 때는 바로 그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의 의미는 성령께서 우리의 어떤 부분이든지 직접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가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귀신이 들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에 있어서 성령께서 주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을 때 그로 인해 낙심하게 됩니다. 믿는 이들이 성령께서 사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끄신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는 피동적인데 떨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매우 큰 진보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 절제는 원문에서 자기 통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는 이의 겉사람이 완전히 믿는 이의 자기 통제를 순복하는 데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성령은 믿는 이들의 새롭게 된 의지의 근거에 믿는 이를 다스립니다. 믿는 이가 육체를 따라 행할 때 겉사람은 영을 거스르는데 그것은 일관된 거역이 아니라 사분오열된 거역입니다. 믿는 이가 실제로 영에 속하고 영의 열매를 맺을 때 그에게서는 사랑, 희락, 온유 등이 나타날 뿐 아니라 자기 통제의 능력도 나타날 것입니다. 겉사람은 비록 불안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정복되었으며 완전히 자기 통제에 순복하게 됩니다. 믿는 이는 자신의 영을 다스려 자신의 영이 언제나 합당한 상태에 있게 해야 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침체되는 데 이르지 않고 정상적인 위치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은 그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의지의 통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믿는 이의 의지가 새롭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될 때에 그는 비로소 자신의 영을 지배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 영의 동요가 있을 때 어떻게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억제하고 멈추게 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그가 침체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의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끌어올려야 하는지를 압니다. 오직 믿는 이들이 이렇게 할 때 비로소 날마다 영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말한 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말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한 영으로 온 존재를 다스린다는 말의 의미는 영의 직감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 영이 온 존재를 지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의지로 온 존재를 다스리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지로 온 존재를 직접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체험에 있어서 이 양자는 완전히 일치됩니다. 잠언은 자기의 영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고 말합니다. 믿는 이는 또한 자기의 생각과 다른 혼에 속한 기관들을 다스려야 합니다. 각종 생각들은 온전히 의지의 통제하에 복종되어야 합니다. 방황하는 모든 생각들은 마땅히 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몸도 자기 통제하에 있어야 합니다. 몸은 마땅히 사람의 도구가 되어야지 결코 그것이 거칠고 추한 애호와 정욕을 통해 사람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이는 마땅히 의지로 자기 몸을 절제하고 훈련하며 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행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의지가 완전한 자기 통제에 이를 때 믿는 이는 그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일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 즉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계시를 집행해 줄 자기 통제하에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한면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하고 또 한면으로는 자기 온 존재를 쳐서 온전히 우리에게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